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슬라이드 있는데요.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자, 먼저 읽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 다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단 한 번만 삽니다. 그렇죠? 부모가 되는 것도 자식을 키우는 것도 연습이 없듯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연습이 없이 늘 실전입니다. 한번 연습해보고 다시 사는 시간이 결코 없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펼쳐놓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듯이 장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짧았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가히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후회를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참 아름답고 또 의미 있고 만족스러울까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 그의 인생.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실망을 안깁니다. 어떤 실망입니까? 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 거대한 벽을 앞에 두고 그 벽 앞에 서 있는 느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믿음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온 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 뭐 예를 들어 아벨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을 산 그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75년을 살았는데 뭐 창세기에서 스토리가 길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정말 구체적으로 계시하시며 나타나신 사건 몇 번 안 됩니다. 그 외에 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 절로 다 끝내버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름만 다윗도 심지어 딱 이름만 한번 언급하죠. 사무엘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 다 제대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넘어가 버리죠. 이같이 위대한 그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산 사람마저도 이렇게 몇 절로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주어진 일생을 사는데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해 두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 믿음이야말로 지금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결코 고난당하는 그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성품이 좋아서 또 그의 경험, 인생의 가치관이 올바라서 그가 뭔가 풍성한 무엇을 가져서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하면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죽겠는데 지금 죽겠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에서 이렇게 참았다더라 라는 그 일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있는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거나 약하기 때문에 나는 저 정도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 유보, 회피, 그 도망치는 수단으로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대단히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왜곡해서 뭐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려줄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 고통을 견뎠단다. 너도 한번 그 믿음으로 견뎌봐라.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무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의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예로 드는데 우리가 과거에 작년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족장들의 이야기로 몇 차례 보았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뭐 그것들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잠깐 우리 슬라이드를 하나 볼까요? 대략 그 아브라함의 가계도인데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데라가 아버지죠. 데라가 70살 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차례로 70살 때부터 낳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나홀은 동명이이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 않기를 바라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요. 또 이제 지명 하란이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란을 낳는데 여기서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을 이렇게 셋을 낳고 당신은 뭐 부족 사회 족장별로 이렇게 가족별로 가족 단위로 살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친족 간에 결혼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란을 낳는데 하란이 밀가, 이스가, 롯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하란의 딸인 저 밀가가 이게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형님이면 뭐 삼촌? 그럽니까?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홀과 밀가가 결혼을 하고 데라가 아브라함은 사라 사레와 결혼을 하죠. 자, 근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서부터 데라가 먼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요약해서 밑에 써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만 그대로 시작.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미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라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데라는 누구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한 번만 클릭하시면 저 우르라고 하는 화살표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저 올라가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안 되나요? 안 되네요. 그러면은 저 삼각형으로 보면 돼요. 그 화살표는 보이시죠? 그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보시고 꼭 위쪽으로 가면은 하란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요. 그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하란으로 갔다 이 가나안으로 저 밑에 이제 예루살렘 쪽이죠.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하란에 머뭅니다. 거기에서 살아요. 살다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그를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도록 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아버지는 여전히 하란에 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과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았던 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 데라가 70세에 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그 하란을 떠납니다. 물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는 이미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란으로 갔기 때문에 대략 하란에 몇 년 살았는지는 정확히는 계산할 수 없겠지만 결혼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대략 결혼을 20, 30세에 했다면 하란에서는 대략 한 40년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났을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간 것이죠. 그 밑에 작은 글씨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살다 죽습니까? 몇 살까지? 175세를 사는데 어떤 학자가 재밌게 아브라함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처음 75년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그 다음 25년은 가나안에서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이 홀로 25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75년은 아들 이삭과 사는 거죠. 그러니까 75, 25, 75.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아브라함 인생 뇌리에 탁 박히도록 그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삽니까? 75세부터 떠났으니까 100년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그래서 24장을 마무리하고 25장 자기가 죽어 아브라함이 죽는 거기까지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정의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전에 75년은 카운트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대단히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없을 때와 하나님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이 믿음의 인생인데 여러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정의가 된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인생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죠. 바울이 다음 페이지 보면 로마서 4장에 가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로 소개해요.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이게 누가 정의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정의해 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오랜 그 옛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해요. 요약하자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살아 끝까지 100년을 지나는 역사, 자기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은 이해를 같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8절에서 10절 이 세 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키 동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 동사라 그러죠. 종속 동사가 종속절에 있는 보조 동사가 아니고 주 동사 문장마다 등장하는 세 개의 중요한 주 동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서 주 동사가 우리 한국말에서 찾아보라면 뭐가 주 동사인 것 같습니까? 네? 이번에 여기 분호회장 목사님 오셨잖아요. 분호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강단을 이어가는지 묻더라고요.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하고 수요 설교는 어떻게 하고 새벽 설교는 어떻게 하냐고 이제 어떤 스타일로 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세 가지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다르죠. 제가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수요 설교를 특별히 다르게 해라라고 저한테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이민교회 12년 차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5년 하신 분은 이렇게 아주 깍듯이 이 5년 하신 목사님에게는 아주 깎듯이 인사를 해야 된답니다. 10년 하신 분한테는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고요. 20년 하신 분한테 그냥 거기 앞에 엎어져야 된다는 엎어져서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넥타이 메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다고 말한 건 아닌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올라와야 되겠다. 제가 물으면 대답하시면 돼요. 주동사가 뭐예요? 8절에? 네, 나아갈 새에도 기고. 여기는 엔드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보면은 순종하다와 나아가다.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사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8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순종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순종했냐면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자에게 순종하기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자로 재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고 가라 하니까 그냥 예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에 의해서 그게 믿음일까? 나가라 해서 나가요. 이게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만큼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알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저기 이제 데라가 사실 데라가 아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나올 때부터 사라는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왔는데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불가능한 일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 속에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신 아까 말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죽어 12절에 이렇게 나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믿어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해할 만합니다. 정말 신비롭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누구야? 노정수 권사야. 권사님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당장 오늘 밤 떠나라. 헬리팩스를. 그러면 떠나겠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떠나겠죠. 근데 대개 우리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민 생활의 시작이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됐나요?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가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나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르심을 제프 오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잘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는 보편적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Universal Calling.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 저 부르심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인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는 것. 이게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어떤 단순히 내가 짬을 내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섬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직업들, 삶의 형편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그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예요. 이 보편적 부르심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General Calling이라고 하는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즉 원의 카테고리를 아시겠죠? 보편적 그 안에서 일반적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역이나 리더, 사역자나 리더로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어떤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의 부르심이에요. 이때는 사역을 위해서 뭔가 이 헌신을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 항존직 분자들을 했고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런 항존직 직분자들 그리고 특별히 교사나 이렇게 사역자, 평신도 리더들을 이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풀타임 사역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럼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그들의 부르심은 대단히 특별합니다. 모든 삶을 내 던지도록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참 그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때에 선교사처럼 마치 모든 삶을 던지고 그곳에 가야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그림처럼 보편적 부르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아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하거나 계산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스페셜하게 또 특별히 제너럴하게 먼저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직분을 주고 또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이 바로 스페셜 콜링이에요. 이게 바로 특별한 부르심인데 저 화살표처럼 보편적 부르심에서 점점 특별한 부르심으로 가죠. 이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완전히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훈련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해할 때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토록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하게 하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를 부르심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1세기 크리스찬들을 봐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가 고난받는 유대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이미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땅히 순종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9절에 나와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동사가 뭔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한국말로 볼 때는 어렵고 찾기 어렵습니다. 예, 거려했다. 이 표현인데 좀 더 표현을 확장시키자면, 좀 더 표현하자면 이방인처럼 살았다. 거류민처럼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은. 다시 말해, 첫 번째,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갔다. 두 번째,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어떤 태도로 살았냐면 거류민처럼 살았다. 이방인처럼 살았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보장된 땅은 약속으로만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셨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나름 성공한 거부가 됩니다. 롯의 이야기를 잘 알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를 구해내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사병이 313명,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병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땅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9절에 우리 후반절에 보듯이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대요. 장막에. 이삭이 몇 살에 야곱을 낳죠? 60살. 60살에 이삭이 야곱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 앞에 한 문장을 안 가르쳐 드리니까 모르시네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60살 때 야곱을 낳았으니까 야곱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160살이죠. 아브라함 몇 살에 죽어요? 175세니까 최소한 뭐 15년을 같이 산 거죠. 손주랑. 어찌됐건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갑니다. 장막 안에. 근데 그 장막은 고정되거나 튼튼하게 좀 그 공구리를 치고 건물을 지어서 장막을 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장막은 걷어서 움직일 수 있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거류민처럼 이방인처럼 우리가 저기 본문에도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13절에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성을 쌓고 부를 축적하며 살 수 있었는데도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요.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리고 땅 한 평을 사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땅을 사긴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면 자기 부인이 죽어요. 죽었으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장사 지낼 땅을 삽니다. 그 외에는 땅 한 평 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해요. 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하는 그 내용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발 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이 주지 않고 그는 그 땅을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더라. 왜요? 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족장들의 시기에는요, 가족들이 튼튼하게 그 땅을 지키고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공격 와서 다 빼앗기는 시대죠.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지 않고 집을 견고히 하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떠나라 하면 떠났습니다. 사실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것도 그거였어요. 구름이 일어나면 장막 걷어라는 거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계속 스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삶, 옮겨 다니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성을 쌓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고 살아요. 왜 성을 쌓죠? 불안하니까.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서. 저축하고 쌓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런 많은 그에게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자기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가라 하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떠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해야 믿음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세 번째 메인 동사는 바랐다. 기다리고 기대했다. 바랬다. 아브라함의 이 100년의 그의 인생은 철저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는 것만 보아도 25년을 기다립니다. 약속을 받고요. 결국 불가능한 속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또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러나 아들 바치죠. 그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연속된 그의 인생길을 지나보면 그는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이삭을 얻는 것도 기긴 기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응답이고요. 정말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본향이랍니다. 죽음을 능히 생명으로 바꾸실 그가 계신 그곳. 본향을 바라면서 그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100년의 인생을. 멀리서 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멀리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그 이루어질 약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계획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자녀들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건 내일이 아니라라고 여러분이 오늘을 그냥 흐지부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오늘을 사는 나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실히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우리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를 예비하신 한 성, 그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뎠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까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위로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세요라는 것보다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당신의 목적과 신실함 가운데로 실패하지 않고 인도해 가셨는가?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의 100년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증언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의 어떠함에 전혀 상관없이 내게 들어오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시작하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근거, 시작, 출발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도 하나님이 내신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견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견뎌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8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직스럽게 살았느냐라는 삶을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삶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니 너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의 100년의 인생을 창세기를 훑어보면은 때로는 배신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때로는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행동도 해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자기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 자질, 그 수준까지 이른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믿음이 아직 크지 않고 적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나의 믿음에 크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도망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고 여러분에게 최초의 믿음을 주시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목적하셨던 그분의 뜻,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좀 더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이제 의미 있게 여겨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시작하셨으니 그 믿음이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의 연약함이 그것을 망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 그게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일반적 부르심이고 저와 같은 자들에게는 또 그것이 특별한 부르심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성 쌓지 말고 나그네처럼 장막 치고 그 장막 아래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친 장막이라고 하는 이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장막을 치십시오. 믿음의 장막을 치시고 아이들에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장막을 쳤는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에서는 없잖아요. 있었겠죠? 그 어린아이가 뭐 혼자 나가 독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장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야곱뿐입니다. 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인생 살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 이 땅에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 쌓고 살지 않도록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장막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앞에 당한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풍요로운 신앙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맡기신 귀한 사역들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근본에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으로 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